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1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26일 만찬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식 환영 행사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자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된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공식 환영 행사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부부와 워싱턴 DC 소재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27일에는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 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1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의 참가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브라질의 아마존 산림 벌채 중단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5억 달러 기금을 미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승인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녹색기후기금이 개발도상국을 도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 추가 자금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대 52%까지 줄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향후 10년이 결정적이라며 각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요 경제국 포럼의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입니다. 미국과 타이완 방산업체들이 다음 달 공동 무기 생산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타이완 상업협회의 루퍼드 해먼스 체임버스 회장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 무기 생산과 구매 그리고 미래의 무기 연구 및 개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가는 미국 무기가 허가를 받아 타이완 섬에서 생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다음 달 3일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타이완-미국 방위산업포럼 협의를 통해 공동생산과 타이완 산업역량 통합 그리고 국방협력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미국 타이완 상업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체인버스 회장은 인터뷰에서 타이완이 미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경제에서 타이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 같은 회사는 매일 다른 이들의 기술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사람들은 중국이 그 기술들을 탈취할 것이라는 염려 없이 그들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답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본 지역신문 간부들과의 회식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내가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 짓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향한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일본을 방문했으며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양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의 세금 신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번 수입은 한 해 전보다 4만 달러 정도가 적은 58만 달러 정도로 대통령의 연봉 40만 달러, 또 질 바이든 여사가 재직한 북버지니아 지역대학에서 임금 8만 2천 달러 정도가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연방세는 13만 7,600 달러 정도, 미국 중간소득층의 세율 14%보다 높은 23.8%의 연방세가 적용됐고요.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와 소득이 있는 버지니아에 3만 2천 달러 정도의 주세를 냈고요. 아동건강 관련 단체 등 20개 단체에 자선단체에 2만 달러를 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45만 7천 달러를 벌었습니다. 연방세는 약 9만 3천 달러, 사저가 있는 캘리포니아에 1만 7천 달러, 그리고 배우자의 수입이 있는 워싱턴 DC에 9,700 달러의 지역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부통령 급여가 22만 달러 정도입니다. 대학 법률센터에서 일하는 배우자 소득이 17만 달러였고요. 자서전 수입이 6만 달러 정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소득의 5% 정도인 2만 3천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의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거주자들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4월 15일이 연방소득세 납부 마감일인데 올해는 4월 18일이 그 마감일이었고요. 기후재난을 겪은 캘리포니아, 또 엘라바마와 일부 지역 등은 특별 조처에 따라서 오는 10월까지로 마감일이 연장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남한 사람들이랑 북한 사람들이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어서 좀 이것부터 들어야 되겠다.
네,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외국 청년이 서로 알아가고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모임이 한국 서울에 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4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됐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상 28도입니다.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4월 21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든 지역에 바람이 불겠고요. 황해도 용현은 더 강한 바람이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영상 4도에서 20도입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는 3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3m, 먼바다는 3.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7도, 낮 최고 18도고요. 신의주는 6도에서 18도 사이, 개성은 9도에서 20도, 함흥 7도에서 19도입니다. 원산 8도에서 18도, 청진은 6도에서 15도고요. 끝으로 희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이 공산당 일당 체제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뽑혔습니다. 중국 인구 감소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쪽부터 보겠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찾았군요.
네,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20일 우크라이나 수도인 크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방문은 보안을 이유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나토 측이 밝혔습니다.
네, 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개전 이후로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찾았던 적은 있지만 이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다른 여러 나라의 정상들,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았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모두 우크라이나를 찾았고요. EU 지도자들,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여러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전했습니다.
네, 그렇죠.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나토의 수장으로서 이 회원국들을 결집해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 우크라이나 크이우 방문은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현재 이 전쟁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게 이 나토 동진으로 자국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크이우를 방문한 건 그만큼 신중한 사안이 되어 왔었고요. 이 방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이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자,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나토 전체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에 이 발전기나 의료 장비, 또 텐트, 군복 등 치명적이지 않은 그런 물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쪽에 별도로 무기나 탄약,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토 자체 차원에서는 핵으로 무장한 이 러시아와 전쟁에 휘말리거나 이 확전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스톨덴베르그 총장의 크이우에서 일정 보겠습니다.
네, 20일에 이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다짐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올바른 자리는 나토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7월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자신을 초대해 준 걸 감사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일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 나토는 최근에 회원국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네, 이 오랫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핀란드가 지난 4일 이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 핀란드가 러시아와 이 1,3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핀란드가 나토에 합류함으로써 이 나토 동맹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길이가 배로 늘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에서는요,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둘러싼 그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법을 찾았습니까?
네, EU 집행위원회가 19일 성명을 냈는데요. 우크라이나 주변 5개 나라에 대한 긴급 예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지도부가 지정한 나라가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불가리아 등입니다.
긴급 예방적 조처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네, 앞서 말한 이 다섯 개 나라가 오는 6월 5일까지 이 우크라이나산 이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걸 허용한다는 겁니다. 단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물량은 이들 다섯 개 나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또 이들 5개국 농민들을 위해서 1억 유로, 미국 돈으로 약 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EU가 이런 조처를 하게 된 배경이 있지요?
네, 이 폴란드와 헝가리를 포함해서 몇몇 회원국이 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EU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EU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환으로 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무관세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그러자 이들 국가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자국 농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U 지도부는 당초에 이 무역 정책은 전적으로 EU 차원 권한으로 개별 회원국의 일방적 조처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동유럽과 중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네, 지구 전원을 이번에는 쿠바 소식입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5년 더 집권하게 됐습니다. 쿠바 의회가 19일 수도 아바나에 있는 컨벤션 궁에서 투표를 했는데 미겔 디아스 카넬 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다시 뽑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쿠바가 대통령을 간접 선거 방식으로 뽑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의회에서 표결을 해서 선출합니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참석 의원 462명 가운데 459표로 98% 가까운 지지를 받았고요. 이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부통령도 439표를 얻어서 다시 뽑혔습니다.
98% 지지면 압도적인데요.
네, 그런데 이 쿠바가 이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 의회 표결이 뭐 상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총선을 통해서 출범한 이번 제10대 의회 470명 의원 대부분도 공산당원들로 이 당 입장과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디아스 카넬 대통령 지난 2018년에 처음 집권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뭐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았죠?
네, 이 사람이 이 쿠바 혁명 주역인 이 카스트로 집안 출신이 아니고 첫 쿠바 지도자로 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60년 넘게 통치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2018년에 3대 이 국가 평의의 의장직에 오르면서 이 카스트로 집안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또 쿠바 혁명이 일어났던 이 1959년 이듬해에 태어난 이른바 혁명 후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쿠바의 그 대통령 제도도 부활시켰다고요.
네, 쿠바가 이 지난 1976년에 대통령직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 평의 의장이 국가 수반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2019년에 쿠바 의회가 이걸 부활시키고 디아스 카넬 국가 평의 의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이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총서기 또 은퇴하면서 3대 총서기직에도 올랐습니다.
네. 자, 이제 디아스 카넬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될 텐데요. 쿠바는 주요 국정 과제로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역시 뭐 경제 회복이 당면 과제입니다. 쿠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 또 일련의 금융 정책 실패나 이 미국의 엄격한 제재로 야기된 물가 상승을 잡아야 합니다. 또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라 밖으로 나가려면 쿠바 사람들 민심을 잡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네. 자, 쿠바 경제 상황 얼마나 좋습니까?
네, 2020년에 쿠바 GDP가 11%나 추락했습니다. 반면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4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국 공식 발표라서 이 암시장을 감안하면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쿠바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요?
예, 특히나 이 미국으로 가는 쿠바인들만 해도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약 33명에 이를 만큼 이 기록적인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남미 나라나 유럽 등으로 떠나려는 쿠바 사람들도 많은데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재선출된 뒤에 한 연설에서 이 물가 상승을 통제하는 게 최우선 경제 과제 중에 하나고 이 식량 생산과 수출 증가 그리고 이 사회주의 이 국영기업에 바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 국내외에 미치는 그 경제적 영향에 관한 그 보도가 나온 거네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신문은 중국 인구 감소가 중국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치리라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 인구가 줄어드는 것, 먼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볼까요?
네, 뉴욕타임스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축소가 가져올 영향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의 중국 안의 풍부한 노동인구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였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전 세계로 수출되는 물품들을 만드는 임금이 싼 공장 노동자들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중국이 이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공장이란 말을 또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이 감소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수출하는 물건 값이 오르고 이게 미국같이 중국산 수입품에 크게 의지하는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노동 인구 감소, 수출품 가격 인상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네,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대개 임금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이걸 상쇄하려고 물건값을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구 감소가 외국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구 감소로 중국 안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외국 기업들의 또 위협이 됩니다.
네, 자, 줄어들고 있는 중국의 인구 감소, 중국 국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위협을 줍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사실 중국 경제에서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탓에 소비와 수출이 위축되면서 중국이 과거보다 더 부동산 부분, 특히나 주택 부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서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면서 중국 정부가 또 개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돕기 위해 개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가 이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 부양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중국은 뭐 한국이나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 노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죠.
네. 그런데 노동 인구가 줄면서 중국 정부가 은퇴한 노인들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노동 인구 감소, 은퇴한 노인들 부양 어려움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은퇴한 노인들이 대개 연금 같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이걸 세금이나 연금 적립 등 형식으로 나라에 다시 납부를 해야 이 노령 인구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를 중국 정부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과거는 지난 2019년 연금 기금이 앞으로 2035년까지 모두 소진되리라 전망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노동 인구 감소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1년 동안 정부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상향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경구용 낙태약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한 이 효력 정지 명령을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발사한 우주선이 시험비행에 나섰지만 공중에서 폭발하며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국가 부채 한도 상향 문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공화당 측의 연방정부 예산안이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19일 공화당의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예산안은 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해당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상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공개한 그 공화당의 예산안 내용 보겠습니다.
네, 메카시 의장이 내놓은 예산안의 명칭은 2023년 그 제한, 절감, 성장 법안인데요. 정부의 재량 지출을 제한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관련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이행을 막고 국세청에 배정된 세무조사 관련 예산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리고 예산안에는 또 향후 정부 예산 증가율을 1%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는 조건으로 정부 부채 한도는 1년간 상향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번에 내놓은 예산안은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협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또 예산안을 공개하면서요. 책임 있는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내놨으니 그들에게는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다라면서 귀를 닫고 협상을 거부하다가는 미국 역사상 첫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정부 부채 상향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증액 합의를 위해 이 정부 지출을 줄일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이 방만한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 정부 부채 한도 증액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예산안은 언제 처리가 됩니까, 그러면?
네, 메카시 의장은 언제 예산안을 표결에 붙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예산안이 공화당 내에서 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이것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내놓은 이번 그 예산안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요. 메카시 의장이 의회의 의무인 부채 한도 설정을 두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또 이날 메릴랜드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 훈련센터에서 연설하면서요. 의회의 마가 공화당원들은 우리가 그들의 정신 나간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230년 동안 누적된 국가 부채를 불이행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마가라는 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을 줄임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마가 공화당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이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 부채 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총 부채는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31조 4천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고요. 재무부는 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조치를 통해서 6월 초 정도까지는 정부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이때까지도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보지 못하게 되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즉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국가 부채 위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그 경제가 타격받았던 일이 있었죠?
있습니다. 네. 지난 2011년 일인데요. 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 부채 한도 증액 법안 처리 난항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정부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 시일을 이틀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는데요. 향후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공화당이 정부 부채 상향에 동의했던 겁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인 S&P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이로 인해서 한 단계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증시 급락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뜨거운 논란 속에 있는 경구용 낙태약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련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19일 이 경구용, 즉 알약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연장했습니다.
네.
앞서서 대법원은 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취소한 데 대해서 19일까지 이 판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 기간을 이번에 다시 21일까지로 더 연장한 겁니다.
일시 정지 기간을 이틀 더 연장한 거네요.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이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미 식품의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들은 FDA가 지난 2000년에 이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할 당시 약품의 안정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매튜 캐스머릭 판사가 이 낙태 반대단체들이 손을 들어주면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임신 상태를 중단하게 하는 이 경구용 먹는 알약의 낙태약인데요. 이 사안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까?
네, 정부 법무부가요 14일 연방대법원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부 숙무담당 차관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미 FDA가 승인한 미페프리스톤 사용 조건을 유예시킴으로써 이 규제 혼란을 촉발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세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14일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이 승인 취소 결정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 14일의 그 명령도 한시적인 조치였죠.
맞습니다. 이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 명령을 내렸던 건데요. 다시 21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얼리토 대법관의 명령서가 또다시 나온 겁니다.
네. 이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 이름이 좀 익숙해질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약입니까?
네, 이거는요. 임신 10주까지 시술을 통하지 않고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알약, 즉 먹는 낙태약입니다.
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후에 우편으로 이 약을 수령할 수 있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이 미페프리스톤 사용 조건이 매우 완화됐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고 각 주가 자체적으로 이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이후에 이 미페프리스톤 약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네, 이 텍사스 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또 항소 법원까지 결정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텍사스 주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미페프리스톤의 제약사인 단코 연구소가 즉각 항소했고요.
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 5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 12일 이에 대해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다만 원래 임신 10주까지 사용이 가능했었던 기간을 임신 7주로 축소하고요. 그리고 원래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는 이 약을 직접 환자가 의사를 만나야지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텍사스 주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낸 그런 법원도 있죠.
네, 있습니다. 지난 7일 워싱턴 주 지방 법원의 토스 라이스 판사는요. 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사용 승인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원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17개 주에 적용되는데요.
네.
이처럼 법원에서 현재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면서 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우주기업의 우주선 시험 비행 관련 내용입니다.
네,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가 20일에 새 우주선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 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그 기업인데요. 이날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대형 우주선인 스타쉽 우주선이 첫 쥐구 궤도 시험 비행에 도전을 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예. 이 발사 장면을 볼 수 있는 그쪽 해변, 텍사스 쪽 해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시험 비행 시작부터 실패까지의 과정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부카치카 해변에 있는 우주발사시설인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네.
관제실의 카운트다운에 맞춰서 우주선이 이륙을 했고요. 그 하단 로켓에서 큰 불이 내뿜어지면서 우주선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행 약 4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스타쉽이 하단 로켓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 회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서는 공중에서 폭발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우주선은 폭발 전에 최고 고도 39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 전에는요, 멕시코만에 떨어졌습니다.
시험 비행의 실패 원인은 확인됐습니까?
네, AP통신은 우주선 발사 장면에서 총 33개의 메인 엔진 가운데 일부 엔진이 점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
스페이스X 측은요, 얼마나 많은 엔진이 점화 실패했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스타쉽 우주선이요, 만약에 그 발사가 성공했다면 어떤 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까?
네, 발사가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은 스타쉽이 하단 로켓으로부터 분리 후에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뒤 약 90분 동안 비행을 마친 뒤에요,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하와이 근처 태평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우주선에 대해서, 발사 비행체에 대해서 뭐 수식어가 많습니다. 다목적 초대형 우주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우주선의 재원, 뭐 비행 목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우주선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단은 궤도 비행에 나서는 우주선인 스타쉽이 있고요.
네.
하단은 우주로 발사하는 그 추진 로켓 역할을 하는 슈퍼 헤비 로켓이 있습니다.
예.
이 스타쉽과 슈퍼 헤비가 결합했을 때 총 길이는 120m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
이 슈퍼 헤비 로켓 자체만으로도 69m로 나타나는데요. 역대 로켓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추진력도 1,7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스페이스X는 이 우주선에 사람과 화물을 싣고서 달로 보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으로까지 실어 나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식어가 정확하네요. 다목적 초대형 우주선.
그렇죠?
자, 이번 우주선 그 시험 비행은 결과는 실패지만 긍정적인 또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시험 비행을 언급했는데요. 몇 달 안에 있을 다음 시험 비행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빌 넬슨 국장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스타쉽의 첫 시험 비행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역사상 모든 위대한 업적은 일정의 계산된 위험을 요구했다라면서 큰 위험은 큰 보상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인 존 인스프러커 씨는요, 이날 시험 비행 중계에 나섰는데, 이날 비행은 다음 추가 시험 비행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 줬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앙조직인 전국위원회와 지역조직인 주정당이 협력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와 주정당 간 역학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져 왔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정당의 구조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국위원회와 주정당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앙조직인 전국위원회는 주나 다른 지역 당조직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두 당이 당개혁에 나서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How many men must die to justify some 23,000 American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Vietnamese?
민주당은 1968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베트남 전쟁을 두고 분열했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시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분열 후유증 탓에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에게 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당 개혁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많은 주에서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는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부적절했고, 전 과정을 몇몇 당 지도자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출범한 맥거번 프레이저 위원회와 다른 몇몇 위원회가 예비선거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각주 대의원 선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당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I have never been a quitter. To leave office before my term is completed is abhorrent to every instinct in my body. But as president, I must put the interests of America first.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후 진행된 선거에서도 크게 진 공화당도 당 조직과 선거 전략을 다시 손봤습니다. 공화당 전국위는 특히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당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후 민주당도 1980년대 들어 공화당의 조직 정비 방안을 모방해 당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각 주 당 조직을 돕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 당 조직이 전국위원회에 자금을 댔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선거 분석 사이트인 밸러페디아에 따르면 2021-2022 선거 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주당 전국위는 약 3억 달러를 그리고 공화당 전국위는 약 3억 3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드는 TV 광고 같은 홍보를 지원해주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나 지역 선거운동을 지원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정당의 구조 마지막 시간으로 전국위원회와 주정당 사이의 관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 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의 남북동행 아카데미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부담없이 질문을 좀 하면 그걸 축적을 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강사님이기도 하지만 우리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또 참여한다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편하게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있는 유은지라고 합니다. 고향은 함흥에서 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의 한 강의실에서 남북동행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습니다. 탈북민 유은지 기타리스트와 남북한 출신의 수강생들 그리고 외국 청년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상반기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남북사회통합에 필요한 균형 잡힌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상반기 아카데미 6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얘기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 홍양호 원장에게 들어봅니다.
저희들 아카데미는 이제 월화수목금 매일마다 다른 종류의 아카데미가 6개가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에는 통일외교 아카데미, 그리고 화요일에는 통일사회복지 아카데미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남북동행 아카데미, 그리고 수요일에는 통일법률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북한인권 아카데미인데 벌써 한 20여 차례 진행이 되었고, 금요일 하는 거는 남북통합 아카데미. 이런 아카데미가 한 주에 한 번씩 12번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또 아카데미별로 우리 NKDB의 연구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 각자 또 맡아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카데미 준비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강사들 교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상당한 기간 동안 해오니까 노하우가 형성이 되어서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찾아간 현장은 10기 남북동행 아카데미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남북동행 아카데미는 우리가 언젠가 남북한 하나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한 출신, 북한 출신 젊은 청년들이 주로 모여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훈련시켜 나가고 또 통일의 의지도 일깨우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의외로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이 숫자가 확 줄어든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코로나도 있어서 그렇고 또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탈북민 단속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우리 동행 아카데미 참여하는 숫자도 적지만 뭐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 얼마나 더 진지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 통합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동행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주로 20대 남북 출신 수강생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폴란드 학생도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홍양우 원장은 남북동행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12주를 같이 이제 공부하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마음이 하나 합치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면 서로 좀 어색해요. 또 서로 호기심에 의해서 남쪽 출신은 북한 출신 젊은 세대를 만날 수 있으니까 호기심을 왔고 또 북한 출신 젊은 세대는 남쪽 출신들을 편하게 만날 수 왔지만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서먹서먹해요. 서로 내가 무슨 이야기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친구처럼 가까워지고 마지막에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관계니까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죠. 아카데미를 마치고 나면 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또 계속 교류도 하면 그게 참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동행 아카데미는 12주 동안 얘기를 나누는 주제와 강사 또한 달라지는데요. 제가 찾아간 날에는 탈북민 클래식 기타리스트 유은지 씨가 강사로 함께했고요. 주제는 탈북 청년과의 토크였습니다. 유은지 강사입니다.
내일은 소통의 장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참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또 원장님께서 강사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주자이다 보니까 이제 연주 섭외를 많이 받는 편이긴 한데 간혹 이렇게 또 안보 강연이나 섭외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연주도 하고 가서 말도 하고 뭐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되게 편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살아온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제가 꿈을 어떻게 이뤘는지 그런 목표들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연주도 한번 들려드리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은지 씨가 수강생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탈북민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각 위치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연주를 통해서 이제 북한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왔을 때 음악을 하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돈이 안 된다고. 그때 당시에는 뭘 하든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아, 참 잘했다.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힘들긴 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고생 하다 보면 꼭 보상을 받는 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도 예, 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제 이게 통일로 다가가는 길도 이렇게 같이 노력해서 하면은 언젠가 이루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젊은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자유롭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제가 MZ세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수강생분들도 이제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이 온다고 하셔가지고 얘기가 잘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또 통일을 원하지 않는 MZ세대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친구들도 보면은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이 많이 마련되고 많이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다 보면은 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뭘 알아야 나중에 뭐 통일이 되든 그랬을 때 뭐 당황스럽지 않고 낯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저의 뭐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어떤 뭐 도움이 되거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앞으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서로의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폴란드에서 온 25살 안젤리카 씨가 있었는데요. 현재 교환학생으로서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북한에 관심이 있어 이 아카데미를 신청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 폴란드 사람이라서 대학교에 가입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카데미 중에서 뭐 법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쉽게 알아둘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네, 신청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냥 뭐 저 같은 사람이라고 깨달았어요. 일하다가 탈북자도 직접 만나본 적이 있고 그냥 뭐 보통 사람이구나 그냥 이런 거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배우고 싶은 지식을 다 얻고 싶고
그리고 한국 시민 안배현 씨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감과 바람 들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북한 이탈주민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냥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다름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부분에서 웃고 뭔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통일 시대를 대비한 예행 연습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 수업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뭔가 정서적인 통일이 먼저 이 수업에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탈북민 김은서 씨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가 더욱 기대된다면서 남북동행이라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도 뭐 북한에서 왔고 하니까 남북동행에서 남한 사람들이랑 북한 사람들이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어서 좀 이것부터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더 역사적인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남북 동행은 사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작은 통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down to earth, 진실된 사람을 가리킬 때 down to earth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David?
I like him. He's down to earth.
Really?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aloof.
No way. David is one of the most genuine people I know.
I guess I just never got that vibe from him.
Trust me, he's down to earth.
That's good to hear. I'll have to spend some more time with him and get to know him better.
Yes, definitely do. You will see what I mean.
어떤 사람이 down to earth 하다면 그 사람은 진실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He's down to earth. He's open and honest.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aloof.
나는 항상 그가 냉랭한 사람인 걸로 생각했어요.
He's standoffish.
그는 냉담한 사람입니다.
He's aloof.
그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입니다.
He's a cold person. He's cold-hearted. David is one of the most genuine people I know.
데이빗은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He's always willing to lend a hand.
데이빗은 항상 기꺼이 to lend a hand, 도움을 주려 합니다.
Never puts on airs.
절대 뽐내지 않습니다.
Put on airs.
뽐내다, 거만한 태도를 취하다, 과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David is down to earth.
데이빗은 진실된 사람입니다. 데이빗이 진실된 사람.
Down to earth.
Down to earth 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느낌을 그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I just never got that vibe from him.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위기, 느낌, vibe입니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바이브가 될 수도 있겠죠.
David's got that good vibe going.
데이빗은 좋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데이빗은 느낌이 좋아요.
David's got that good vibe.
반대로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I don't know. I just don't like him. I get a bad vibe from him.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그가 싫어요. 그는 그냥 느낌이 나빠요.
He's just got that bad vibe.
그는 그냥 느낌이 나빠요.
You'll see what I mean.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You'll see.
알게 될 거예요.
You'll see.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You will see.
자, 그럼 끝으로 down to earth, 진실된, open and honest, 합리적인, 진실된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David?
I like him. He's down to earth.
Really?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aloof.
No way. David is one of the most genuine people I know.
I guess I just never got that vibe from him.
Trust me. He's down to earth.
Well, that's good to hear. I'll have to spend some more time with him and get to know him better.
Yes, definitely do. You will see what I mea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wn to earth
진실된
open and honest
합리적인 진실된 사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